예, 오늘은 마태입니다. 마태. 우리 쉬는 시간 마치고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제 33과고요. 169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무엘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 제 17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 17과 사무엘 이제 마태합니다. 제가 마태를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 마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마태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669페이지 보시면요. 마태는 예,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이 여호와의 선물인데 지파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럴 때 레위족일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레위족일 것 같은데 이 사람 직업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리죠.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삥땅치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직업은 싫어하면서 뭐합니까?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갈채로 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사케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요, 돈을 갈채로 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포커 같이 퍼줍니다. 그쵸? 예수 믿고 나서는. 특별히, 사케오 같은 거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뒤 문맥 다 보면요, 이 갈고리로 긁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줍니다. 이제 제가 어디까지 했나 그러면요, 1, 2까지 했습니다. 1, 2. 이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마태 레위인인데 세리입니다. 이 사람을 욕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을 욕하실래요? 부러워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부러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가 각박하고 힘든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왜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예수님 금방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족 배경은요.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직업은 옛 로마 정부를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안 거뒀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냥 세금 그냥 안 거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놓고 죄인이라 그럴 때 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돼 있죠. 세리와 죄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왜 세리를 따로 뗐습니까? 이건 아주 독특하게 지독하기 때문에 세리, 죄인 아니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다. 마가복음과 마태를 누가복음은 마태를 레위인이었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만나시죠. 어떤 상황에서 만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경 구절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5장 27에서 28. 요게 이제 처음 이제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 때 마태가 직업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걷어야 되겠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여기 레위라 하는 누구요? 세리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마태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이렇게 요약을 보면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서 뭐합니까? 지금 앉아서 지금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고 있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고담 성경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고담 성경구절은 찾도록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 나를 쫓으라. 우리말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나를 쫓으라. 영어로도 follow me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원문에도 보면은 원문에도 보면 딱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마디를 딱 뱉어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두 마디를 딱 뱉어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좋은 직업을 놔 마라.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면요. 저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이 마태는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결단할 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평생 살아보시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단의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결단의 시간을 붙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 말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두 개로 씁니다. 그리스 말에는 하나가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얘긴 좀 들었죠, 그죠? 크로노스는 뭡니까? 우리 8시 반 됐으면 시작합니다. 찬송을 했더니 20분이 지나갔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 크로노스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막 갑니다. 그 크로노스 속에 살다가 어느 땐가 딱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거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언제 뭐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 있죠? 그거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한테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벌고 뇌물을 받고 검은 돈 부정거래를 하고 하면서 막 가슴이 복잡한 이 사나이 앞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온 거 있죠. 우리 예수님이 그걸로 딱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딱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딱 놓고 딱 새 인생을 출발합니다. 성도님들 대단치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직업을 버리라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새끼 밥을 먹고 아이들 보고 손자 손녀들을 보고 결혼식 있으면 참석하고 웃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은요, 딱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걸 딱 붙드는 거 있죠. 마태는 이 사람이 지금 세리가 세관에 앉았잖아요. 레위라고 이렇게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 그다음부터는 전 마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에게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때마다 시마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던 행동을 때려치우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옷깃을 여미는 그런 게 이 카이로스입니다. 마태는 결단을 바로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나이가 마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마태의 귀한 그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이걸 놔야 되는데, 또 못된 버릇, 또 아무도 모르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그런 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성경 읽다가 아니지, 그럴 땐 딱 자르셔야 됩니다. 도마뱀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도마뱀 어릴 때 저는 많이 잡아봤습니다. 도마뱀 잡아봤습니까? 도마뱀 꼬리를 딱 잡으면요, 나라 나라 그러면서 그 꼬리에 붙어있진 않습니다. 어떡하죠? 꼬리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알지 않습니까? 왜요? 그걸 끊어야 자기가 삽니다. 나라 그러다가 꼬리를 안 끊으면요, 그냥 들려가 죽습니다. 이거 어릴 때 패대기 치지 않습니까? 이거 잡으면. 그러니까 끊을 때는 끊어버려야 되고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그런 사람인 거 있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마태가 됩시다. 예, 세리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검은 돈을 많이 받자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태처럼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든지 이럴 때 딱 이렇게 그때부터 이 주님 앞에서 결단해서 나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고 주님의 때이기도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 있죠?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이 짧은 시간에 그냥 딱 버려두고 가는 거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르셨었는데요, 그 169페이지 그 제일 밑에 그 2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셨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요, 파티를 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연애를 엽니다.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학자들이 벌써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삥땅 쳤는지요. 이게 그 학자들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페이지 첫째 줄로 올라가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여기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성도들 돈 냄새 맡아봤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냄새 맡아봤습니까? 저는 냄새만 맡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자꾸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그런 게 자꾸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게 막 너무너무 너무너무 싫습니다. 돈 보기도 싫어요. 꼴보기도 싫습니다. 돈. 마트는 돈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 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까지 자기에게 없던 기쁨이 가슴에 생겼습니다. 어제 어떤 기쁨이 자기에게 생겼는데 그날로 몸무게가 늘었겠습니까? 안 늘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지 못했던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가졌는데 몸무게가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전에 없던 증오의 감정이 자기에게 생겼습니다. 몸무게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마태가 이때까지 못 보던요, 돈 맛은 봤지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맛은 못 봤습니다. 근데 따르면서 기쁨 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나 예수 믿으라는 걸 공포하는 겁니다. 그 공포하는 표로 뭐합니까? 그러면요, 170페이지 보시면요,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세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큰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고 표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지금부터 믿어 그러고 파티를 여는 겁니다. 파티란 누구를 데려옵니까?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야죠, 뭐. 그렇잖아요. 친구가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 할 때 그 죄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끼리끼리.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돈은 많지만 뭐 즐겁지만 이런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은 게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둘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자신은 그 연회가 자기 집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9장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는 자기 집이라고 안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우리말 성경 보면 마태는 누구 집에, 이거 지금 마태가 쓴 거예요. 누구 집에서요?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책은 마태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죠? 그럴 때 저는 이런 걸 다 뒤지죠, 이제. 원문을 갖다 뒤지니까, 원문에는 마태 집이라고 안 한 거 있죠. 그 집이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우리말 번역이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의 집이라고 그랬고, 다른 성경은 전부 마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마태는요. 하여튼 하고요. 여기, 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말 여기에.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집이라고 안 쓰고, 그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난리가 납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누구야?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왜 죄인들하고 저래? 그러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성경 말씀 주시고 또 시비를 그니까 또 귀한 말씀 주시고 하는 게요, 요 집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책을 한번 보십니다. 170페이지. 마태는요, 둘째 줄, 마태 자신은 그 연애가 자기 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에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되어 있고요. 성경의 세 기자 모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기서 잡수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요, 지금부터 소리내서 이것은 그러는 거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패러그래프 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은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잘 보십시오.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데서 다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잠수하면 직업 다 날아가요.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럴 때 자기 집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공적으로요. 이렇게 문을 확 열면서 다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데려온 거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음식 먹으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이게 곱지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빼뜨름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랍비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법도도 몰라?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도 몰라? 그게 뭡니까? 그럼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앞에 보이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그럽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5장 31, 32.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게 여기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죄인들, 마태의 집 안에는요, 지금 죄인들이라고, 자칭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밖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너희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이 밖에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바리새인, 주로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참 무서운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 선생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희 선생님 왜 먹고 마시고 이렇게만 노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그게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7, 39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아까 요 위에 그 밑으로 쭉 가다. 요런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왜 그 죄인들 세리들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냐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럴 때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어디에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때까지 너희가 메시아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폼으로 그래 갖고 있는 거 그거 됐다 그래. 그러나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라는 새 가죽부대에다가 이제는 담겨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시잖아요. 포도주 담아보셨죠? 그렇죠? 처음에 포도를 그냥 담으면 얘가 얼마나 발효하기 위해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새 포도 가죽 부대를 해야 이게 단단해가지고 같이 늘어납니다. 같이. 그래서 이게 다 익을 때쯤 되면 이게 다 늘어나서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늘어났는데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옛날 묵은 포도주는 묵은 가죽부대에 이렇게 지금 주님께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보다 좋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성도분들 묵은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새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네, 제가 알아요. 우리 너무 순진해서 맛을 안 봐서 새 포도주 그러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예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어느 속담인지 친구하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친구하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냥 여기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허락을 한번 해주죠.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작년에 담근 거하고 작년에 나온 거하고 작년 올해 담근 거하고 한 10년쯤 지난 거하고 이렇게 맛을 보면요. 묵은 게 훨씬 맛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석을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포도주 맛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묵은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게 무슨 얘기죠? 방법을 얘기합니다. 나 예수라는 사람이 왔으면 너 유태교라는 것으로 너는 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뭐 검식해라 뭐 해라 죄인들하고 사귀지 말라 뭐 그러지만 나 예수가 왔으면 예수라는 틀에 맞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틀이라는 맞추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리와 죄인과 그들과 같이 친구하고 다 끌어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9절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엇이 좋다고요? 묵은 것이 좋지만 새 포도주는 어디 담아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 지금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맛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맛을 비교하면 뭐가 좋다고요? 묵은 게 좋다고. 그런데 지금 새 내용이 왔으면 이걸 묵은 데다가 담아버리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와서 예수의 교훈을 주면은 지금 예수라는 그 교훈에 너희가 맞춰야지. 왜 너희 옛날 너희 가르치는 데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맞추려고 그러냐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가 집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마태는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이 말씀을 그냥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해만 더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 붙들고 따랐잖아요. 그렇죠? 따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표를 확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표 확 내면요 세상 나가서 막 못 삽니다.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니까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냥 꼬여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예수 믿는 표를 확 내면요 예수쟁이도 그래?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그렇게 성격이 화끈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표를 확 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태는 예수 믿는 표를 확 낸 사나이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나가셔서 아예 눈을 감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군에 가서 참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는 군대인지 모릅니다. 나 아예 처음부터 못 먹는다 그러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럴 때 와서 막 쥐어 박으려고 그러고 난리 치는 애들이 주로 누군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딱 믿는 애들이 와서 제일 힘들게 만들더라고. 참 희한합니다. 대단히 희한합니다. 아주 몹시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예 처음부터 확 드러내면요. 예수 믿는 토를 확 드러내면요. 아주 본인도 편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를 씁니까?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을 씁니다. 그럼 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실렸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제일 오래된 성경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은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뭐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신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손을 번쩍번쩍 들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습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순서들을 이렇게 정할 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가둬냈습니다. 왜요? 마태가 쓰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잘 표현한 거 있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요, 예수님은 선기로운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먼저 내세워놓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태를 먼저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자기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주님 사건을 다 봤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요 마가복음보다 앞에 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마태복음은요 아예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분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였는데 이거 돈 거두는 텍스 콜렉터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대단한 탤런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분이요 확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데 이분의 이 글 쓴 것도 아주 화끈하게 딱 들어갑니다. 3번 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태는 사도로 무엇을 받았습니다?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열두 사도에 마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 2절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1절만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 돈 좋아하던 이 사나이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다. 돈 안 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단 안 했죠. 택스 컬렉터로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follow me. 그럴 때 그냥 쫓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수초 동안에 아니면 수십 초 동안에 막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 팽개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표를 확 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대신에 이 세상에 명품 살 수 있는 그런 기쁨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주셨고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그 사도에게 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썼더니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쭉 열두 제자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왜 우리 권능이 없죠? 한번 집에 가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게 합니까? 다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딴 걸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것 어떻게 하든지 이거 그 하루 종일 하면 신경이 전부 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하고 이걸 해서 우리 아이들 다 주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이걸 해서 이런 관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쥐려고 마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처럼요.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이런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해도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도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만나겠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울 때 옆집 아이가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누군가가 막 힘들어할 때 붙들고 기도하면요. 낫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태가 돈을 그렇게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그렇게도 좋아했지만 주님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권능 있습니다. 그 권능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는요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마태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무엇의 제자가 되었다? 마태복음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죠. 앞에 신약 처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신약 처음 시작하는 문장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아무도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시작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만 했습니다. 마태만 뭐하는 사람입니까? 돈이 그렇게도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돈 삥땅 치고 뇌물 받고 성도분들 뇌물은 특징이 이 뇌물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는 좋게 가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죠. 그렇죠? 그게 뇌물의 특징입니다. 마태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태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돈만 좋아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 다윗이 나옵니까? 왜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이건 뭐 큰 신학적인 문제들이라서 그냥 우리 주님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서 오는 것,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얘기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장 1절로 시작하고요. 5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A.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누구로요? 왕으로 소개하였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걸 누가 소개했습니까? 마태가 소개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온 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죠. 마가복음 읽어가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곧 저 일을 하셨다, 곧 이런 일이 났다, 전부 곧 이게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종은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은 놀고 있으면 눈꼴 시립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움직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호를 손에 쥐고 면류관을 쓰시고 호령하시고 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성경구절 찾아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요.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죠? 좀 조용하라고 막 시키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가요? 돌들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왔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왕이 왔다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왕이 온 거를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저 끄떡끄떡 그러면서 못하고 옵니까? 동방에서 나귀 타고 오는 타고 오는 그 메이저 아이들, 네, 와이즈맨들,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배 탄에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참 마태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게 첫마디입니다. 첫마디.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왔답니다. 왕은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불러가지고 왕이 어디 남냐 찾아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게 작은데 거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봐라. 가보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말이고 속은 뭐죠? 칼을 품고 가서 죽일 거야.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걸 누가 썼습니까? 텍스 콜렉트가 썼습니다. 돈만 만지던 사람, 돈만 좋아 쫓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결단하고요. 우리의 사업들 그냥 그대로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는지,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하시면요. 마태 같은 인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십니다. 마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특징 A.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소개하였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저거는 메시아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 불러 모아서, 몇 명이요? 예, 네, 그거 모릅니다. 그냥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으니까 세 명이 아닐까 추측하는 거죠.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별이 움직인다. 가자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 별 따라왔잖아요. 이 사람들 따라올 때 어디라고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자꾸 움직이는 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떠나서 다시 길을 찾아보니까 그 별이 다시 자기도 인도하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사람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폭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저거는 틀림없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 피고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아닌데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폭이 고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예수입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넘넘하십니다. 또 보십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했습니다. 뒷부분을 제가 껑충껑충 뛰어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뒤에 뭐 구약하고 관계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비번 한번 보십니다.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번. 비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줄만. 시작.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인데 왕의 족보죠, 그렇죠? 왕의 족보. 족보가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는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오히려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면 우리 그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꼭 이거 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쫙 나오면 그 사람들은 벌써 역사가 깨어집니다. 누구기 때문에? 자기들 족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족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B번. 마태는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데 그 혈통에, 혈통으로 오다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로 건너뜁니다. C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C번. 첫 줄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마태는 하늘나라를 소개했다. 천국이죠, 하늘나라. 맞죠? 천국. 에, 그 성경에 보면 다 천국이죠.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벌써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쓰면 어떡하죠? 붓도 다 새로 바꾸고, 붓 새로 바꾸고 옷 갈아입고 다 샤워 다시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기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전부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나라라고 나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근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이 처음 할 때 그 위에서 한번 볼까요?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3장 2절이라고 된 거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 요거는요, 세례요한이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하늘 천자죠, 그쵸?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가. 근데 예수님이 4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4장 17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제 첫 마디를 뱉어내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들들들들 뜹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쓰고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요거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무슨 나라가요? 똑같은 분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하늘나라라고 그랬고 마가는 읽는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마태복음의 그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누가 씁니까? 돈 거두면서 돈 좋아했던 그 텍스 콜렉터 마태가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멋쟁이에요. 저 하늘나라 가면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좋아하다 그렇게 한순간에 딱 끊고 그렇게 되시던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첫 문장이 대단한 문장이죠. 그리고 동방박사에 관한 기록을 쓰잖아요. 유태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온 이 유대인 민족들을 뒤집어 놓는 이 소리를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태는 잘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폭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 폭도 넓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 폭도 넓었고, 복음에 대한 이해 폭도 넓었고, 믿자마자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마태복음 3장이 그 밑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세례요한과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처음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거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무엇이요? 천국.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거의 다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나오면 하늘나라나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섞여서 조금 있기가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대상들을 향해 썼습니다. 우리 커피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오늘 또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시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우리 몇 년 전에 저 루이지애나에 카트리나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카트리나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그 루이지애나를 다 이렇게 떠나야 됐지 않습니까? 스테디움에도 있었지만 그 떠나서 한 100마일 가까이 있는 데까지 다 흩어져서 갔습니다. 그 갔는데 어느 지역에 뭐 자기 몫만 간신히 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미장원. 이거 미국 기사에 난 건데. 목숨만 간신히 건져온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막막하기만 한 사람,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확 몰려있는 그 동네에 미장원이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예?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야, 미장은 잘 된 거 있죠? 그게 미국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미용실을 다녀온 손님들과 인터뷰를 막 합니다. 도대체 아니 당신들 이렇게 목숨 간신히 구해가지고 처절한 재앙으로 인해 가장 필요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머리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손질을 하느냐고 질타성 비슷하면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막 매일매일 바글바글 하는 거 있죠. 대답이 참 우리 가슴에 담아놓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여자 동무들을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여자 동무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그저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싶었어요. 이런 대답이 있고요.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머리를 하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에 대해 걱정했어요. 창피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호황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아주세요. 머리 손질은 이 지경에 처한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대답도 있었고요. 그거는 우리 여자들의 DNA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자기들도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는 손질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이런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도 일당하면 이렇게 살 거예요. 막 힘들어졌다고 그냥 막 꾸지런하게 있을 거예요. 머리 미장원에 가서 막 엎드려 정상적으로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큰일 닥치면 그때부터 뭐 좌절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머리 손질하고 이렇게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제 가서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검식하고 그냥 교회 와서 뭐 기도 나오고 그래야죠. 그러면서도 성경 보면 뭐라 그러죠? 검식하는 거 편하지 마라 그러죠. 편하지 말고 단정하게 입고 기름 싹 바르고 이러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에도 신경을 이렇게 좀 써야 됩니다. 하여튼 하고 이제 가보십니다. 마태가 돈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분인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예수님 믿는 표를 확 냈습니다. 예수님 믿는 표를 확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 기록이 얼마나 귀중한지 신약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쪽으로 싹 이렇게 와서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옵니다.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뭡니까? 그거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좀 더 뒤에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하고요. 마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7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172페이지 2번. 마태만이 처음으로 뭐에 대한 말을 기록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을 기록하였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만이 교회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지금부터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부분부터 저 10몇 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13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대동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요 지방 잘 기억하시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요때 벌써 세례요한은 목베어서 죽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갔을 때입니다. 그렇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그럽디다. 더러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라 그럽디다.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더냐? 그렇게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까는 뭐 더러는 이렇다 그럽디다. 저 더러는 저렇다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시몬 베드로만 딱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딱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나를 누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년 가까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겠다고 했는 구약에서 오겠다고 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렇죠? 혈육으로는 우리 혈육의 요 작은 요 머리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못 믿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우리로 믿게 하신 겁니다. 주위에 한번 보시면요 진짜로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예수 내 구주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이거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예수님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로마 카톨릭은 요 반석을 누구라 그럽니까? 요거를 베드로라 그랬죠. 그죠? 페트로. 여기 이게 페트라. 이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반석은 아닙니다. 요 반석은 남성이고 요 반석은 중성입니다. 요 중성. 그래서 학자들이요. 요 반석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요 반석이 중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일 것 같으면 요 반석도 남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 와서 이 반석은 여기. 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 기록을.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건축권은 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한 거는 마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고요. 확 돌아섰을 때 예수님 끈을 딱 끊고 그냥 딱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화끈하게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권능을 받은 대로 탤런트를 받은 대로 그걸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었습니까? 저술을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기록합니까? 아, 저분이 왕으로 오셨구나. 저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왕권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왕으로 오셨구나. 구약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서요. 마태복음을 쓰는 거 있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왔습니다. 16장에 와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즘 말하면 명품이 판치는 됩니다. 저 좀 안 될까요? 우두베리나 탱어 좀 안 될까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삐까만쩍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명품 하나 사라든지 뭐 그 동네 다니면서 구경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무엇을 세워준다고요?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이거를 지금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마태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갑니다. 한번 보십니다. 2번. 이제 2번. 마태만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을 기록하였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만이 교회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다? 기록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찾아 밑줄을 그어라. 아마 다 밑줄 그어 있거나 네모 쳐져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언급을 성경에 표시해 두자. 성경은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막 교회라는 말이 많지만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언제 툭 튀어나옵니까? 여기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답할 때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문답할 때 입교 문답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지쳐서 이제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땀 빨빨 흘리면서 외웁니다. 성도분들은 다 지나갔지만 세례 받는 분들은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외웁니다. 주기도 뭐 그러면 막 엉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낄낄 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세례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습니다가 같이 이 꼴 대줘야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라는 이 언급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로 가면서 교회라는 언급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서 이런 데 이제 교회라는 언급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썼습니까? 마태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보시면요. 이제 F번 한번 보십시오. F번. 마태는 그리스도의 성천을 소개하고 있다. 뭐 예수님 올라가신 거는 다 뭐 사도행전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올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다 기록했죠. 근데 다 기록했지만 그게 다른 거하고는 조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독특한 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걸 거기서만 끝내시지 말고 이거를 애들한테 베드타임 스토리나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꾸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기 성경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요. 성경 실력이 늘어가면은 그 성경 실력이 늘어간 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얘기해 줄 때요. 아이들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셔서 알잖아요. 자기도 뜨거워집니다. 막 얘기하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이 가슴에 있을 때 있습니다. 야, 너 마태 알아? 마태 잘 모르죠, 애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은 알지만 마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 마태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물 받은 대로 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거든? 그래서 마태 어릴 때마다, 부를 때마다 마태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얘 직업이 뭔지 알아?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쫓아갔어. 벌써 얘기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이게 성도 여러분들도 이게 풍부해지고 애들도 이렇게 상상력에다가 성경 말씀이 같이 붙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있지, 걔가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세관이한테 가지고, 막, 택스 컬렉터를 하고 있었지. 나쁜 짓 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설명도 좀 해주고요. 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돈을 막 끌고 모았지.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follow me 그랬거든?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 이거, 마태복음 하나가 쫙, 이렇게 하나 쫙, 딱 끼워집니다. 중요한 것들을 딱, 이렇게 찝어주면. 그 아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태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 주님 붙드는 거 있죠,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나가서 있었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확 뜨거워질 때 있습니다. 그럼 그 뜨거워지는 붙드셔야 됩니다. 왜 뜨겁게 합니까? 뜨거운 거 갖고 주님 일하라고 그런 거죠. 그것이 뜨거운 거 좋아져 이렇게 해서 세상 나와서 누가 내 손만 대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걸 확 좀 확 펼쳐가지고 그냥 주님이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어떤 때는 확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꽉 붙 붙드셔야 됩니다. 딱 붙드시고 어떨 때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떨 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붙드셔야 됩니다. 붙들고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사는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천성을 바꿔가지고 주님 위해 쓰겠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바꿔봐도 안 바뀝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놔두고 목표를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 요거구나. 그리고 그 위에서 살면 이게 바뀌게 돼 있고요. 그걸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바꿔봐야 이거 돌아서면 또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똑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뭔지를 자꾸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할 때는 본인이 본인을 죽일 줄 알고 본인이 본인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를 보면서요, 마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 그리고 어떻게 나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요, 자꾸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자꾸 가니까요, 어떻게 되죠?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없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호화로운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호화로운 무지무지하게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 담 밑에는 아주 못 사는 초라한 판잣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판잣집 주인은 맨날 그 저택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가난이 죄구나. 너무너무 서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것만 봐도 어느 날부터 저 위에 집에서, 그 저택에서 꾸정물이 막 계속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좀 쫄쫄 내려오더니 막 꾸정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나고 너무 싫어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밑으로 꾸정물 좀 내려오지 말게 해달라고. 꾸정물 때문에 우리가 참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데 그 대저택에 사는 그 주인이 인상을 쓰다면서 언짢은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언짢게 했습니다. 그때 이 판잣집 주인은 너무너무 가슴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자기 집 판잣집에 꿀뚝을 놓기 시작합니다. 꿀뚝을 착착착착착착 세워놓고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냄새나는 땔감들을 사다가 불을 자꾸 풍깁니다. 내 저택에서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뭐 냄새가 뭐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오는지. 그래서 그 도도한 판잣집 주인이 내려가서 엄중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판잣집 주인이 콧방귀를 끼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체 높으신 분께서 연기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이치도 모르셨던가요? 겨우 그 호화주택은 냄새 때문에 뭐 주인이 이사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날 또 설교하면서 날 제가 가슴에 날 새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깨달았다, 예수 믿으면 알았다, 좋다, 여기에서 늘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설교의 목표는 행동 바꾸는 겁니다. 그냥 지식 넓히는 게 아니고, 마태를 이해를 했고, 다음 주에 사무엘을 뭐 했건, 하여튼 하군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 지금 이거 같이요, 이거 같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박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르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나간 행동, 우리 거지가 다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잣집과 대주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걸 늘 메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 이랬다 그러면 그게 메아리로 뭐라고 돌아오죠? 이 자식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행동입니다. 성품은 잘 안 바뀝니다. 성품 바꿔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을 바꾸셔야 주님의 이름이 욕되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말씀을 보고 우리 자꾸 바꾸자는 거죠. 행동을, 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지, 그럴 때는 쏙 집어넣고 그걸 안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혹시 동상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다. 뭐가 다르다. 혹시 동상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혹시 동상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